소위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고,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한 다음에 이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딱 요한복음에서만 초반부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수요일 밤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2장에서는 가나 혼인잔치 비유와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있는데, 가나 혼인잔치 비유를 통하여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성전 정화 사건은 이제 구약은 성전이었죠. 성전 중심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이제는 그 기능을 다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헐레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이 성전 역할, 성전 기능을 이제 하시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장면, 스가랴 9장 9절 말씀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제 이루는, 성취하는 그런 내용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옷을 깔고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환영하는 그런 장면을 어제 아침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였냐면 성전 정화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왜이 매매하는 사람들, 이 매매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이제 돈 바꾸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제 성전 세그 성전 화폐로 바꿔주는 일을 합니다. 성전에는 아무 돈이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로마 돈, 뭐 헬라 돈 드린 게 아니라 돈을 가지고 와서 항상 세겔이라는 성전 그 화폐로 이렇게 드려야 했기 때문에 거기서 환전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돈 바꾸는 사람들이고요. 또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또 돈으로 가지고 와서 자, 송아지, 또 양, 그리고 비둘기를 사서 거기에서 이제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는 그런 사람들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이 이방인의 뜰에서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나아갈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해 버렸고, 또 거기에 그렇게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이익이 생겨서 이제 돈을 받고 프리미엄 붙고 하면서 그 이익금을 이제 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챙기는 거죠. 이익금을 챙기고 이렇게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기능이 온전하게 행해지지 않는다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되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그랬어요. 이 기도하는 집, 강도의 소굴은 두 군데 구약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 56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민, 곧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누구든지 원하거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드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죄 용서받는 그 일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때, 자, 구약 성막 시대 때는 이방인의 뜰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 때 성막에서는 여인도 나가지 못했었고 이방인도 나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전을 짓고 나서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든지 나가고 싶다 하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 이방인의 이 여 같이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이렇게 삼아주셨던.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장사를 했으니 그 나가는 것을 방해해버리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강도의 구레리라고 말하는데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둑의 소굴이라 라고 주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 버느냐라고 예레미야 7장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13절에는 이 두 곳 이사야 56장 7절 말씀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두 곳을 인용하여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다 하고 책망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성전을 깨끗게 하는 기능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구이기에 감히 누구이기에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주님이 성전보다 더 크신 성전이시고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6절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6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을 때 안식일 어겼다 그랬을 때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 다윗이 그 쫓겨갈 때에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 떡을 먹었다라는 그 이야기하면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리고 주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그러니 성전이 잘못 기능을 했을 때 얼마든지 경고하고 그것을 피하실 수 있는 부임하로 성전보다 더 크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으로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보면 이제는 성전의 기능은 다 끝났다는 거죠.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그림자의 기능은 다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고 성전을 정화시키는 이 잘못된 부분을 수술하듯이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성전을 통해 사람들에게 마땅히 전해야 될 은혜와 복이 차단되었고 이방인과 여인들이 나가야 될 통로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을 둘러 엎으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 공동체인 우리 교회는 성전 다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오셔서 본다면 아 성전으로 해서 역할을 잘 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여기실지 아니면 이와 같이 책망하시며 내쫓으실지 우리는 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셨을 때 언제든지 아 정말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구나.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공동체로서의 그 역할을 그 기능을 잘하고 있구나. 정말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구할 수 있는 그런 통로 역할을 잘하고 있구나. 그 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역할을 잘하고 있구나. 축복의 통로 역할을 잘하고 있구나.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면 일곱 교회 에서버드 사빌라 일곱 교회에 대한 그 진단을 다 하셨습니다. 빌라델피아와 또 서머나 교회는 칭찬은 받았지만 사대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나머지 교회들은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주님 앞에 어떤 것을 받으실까? 어떤 것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늘 자,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나중에 주님 앞에 다 계산할 때가 이르게 될 것인데 과연 우리는 어떤 계산을 받게 될 것인가? 이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 그래야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주님이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고 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를 생각해 봅니다. 늘 이런 의식,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내가 설날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말씀했는데 그냥 24시간 졸지도 자지도 말고 깨어있으란 말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코람데오 주님이 곧 오시는데 그 주님 앞에 설날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바로 깨어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육 공동체가 오늘 여기 나온 저 여러분이 깨어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경들에서 그리고 이게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으시고 바로 뭘 하셨냐면 14절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그랬어요.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기능이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쳐주시는 이 기능, 그러니까 회복하고 또 찬송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막 그 찬송했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이 성전 정화 사건과 어린 아이들이 참여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어요?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돈과 권력과 명예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숭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자기들에게 오는 그 손해가 막대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그런데 자신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세우시는 이 성전 공동체는 화나고 불편하고 났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응대를 하셨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들이 이 찬양하는 소리를 듣냐, 네가 이 찬양을 받는데 네가 진짜 합당하냐라고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지금 묻는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16절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하는 말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말씀은 시편 8편 2절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시편 8편 2절입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대적으로 말미암아,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의 그 환영, 그 찬양을 통하여서 대적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 성전의 기능이 이런 것이다. 바로 주님은 거기에서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찬송,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송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환영하는 그곳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냐? 바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주님을 진짜로 환영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성전의 역할이다. 성전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 그런 것이다 라고 우리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18절부터 이어집니다.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입니다. 그래서 자 18절에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그러기 전에 17절에서는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나가시며 그랬어요. 그들을 떠나셨어요. 누구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떠나신 것이죠. 그리고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셨습니다. 시장했다는 것은 이 예수님이 지극히 인간으로서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참 신이시여 참 인간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시장하신지나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했습니다. 이미 성전 이 공동체로서 그 역할,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주님이 저주하신 사건이죠. 이제는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고 마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 기능을 하지 못한 그들에 대해서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성전다움을 잃어버렸을 때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 그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냐면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라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화려하게 건물을 지어도 주님이 그 촛대를 옮겨버리면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이죠. 마치 밖에 버려진 소금과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이 공동체 모습을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진짜로 말랐습니다. 20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고 말랐나이까. 말라버렸어요. 정말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말라버렸어요. 그만큼 주님의 그 말씀에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다.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만 했는데 진짜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 그 이야기 설교하면서 이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는 이 뿌리부터 사실은 말랐는데 잎사귀가 이렇게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잎사귀가 말라야 되는데 이 뿌리가 말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뿌리가 마르니까 잎사귀가 말라버린 거죠. 그 뿌리는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예배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 인생은 마르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지 않았을 때 결국은 점점 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끊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서 아니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그랬더니 동문서답처럼 주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도 믿음으로 구하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처럼 너희도 자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 자,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님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 마태복음에서는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야,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렇게 일어날 것이 던져질 것이다. 이 무화과 나무 마른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으로 구하라. 그러면서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믿음으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래서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라.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마지막 끝에 이 말씀 끝에 더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번 읽어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까지는 마태복음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25절 한 절이 더 붙었어요. 자,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예,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똑같이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랬고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마가는 덧붙여서 바로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그러면 용서하지 않냐면 우리의 기도가 막힌다는 사실 막혀. 막히니까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사하여 주시라. 사함받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 기도줄이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믿고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용서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야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해요. 사하여 주시는 은총이 있어야 우리 기도질이 확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의심하지 않고 믿고 구하는 대로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구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성전으로서의 역할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가 성전인데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 책망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또 기도하고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전 공동체 예배 공동체 되기를 위해서 또 무엇이든지 의심하지 않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라라고 했습니다. 용서를 통하여서 막힌 담이 헐어지고 기도줄이 열리고 그래서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응답받고 또 영광 돌리고 간증하는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